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27번째 시간,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최근에 지병으로 아주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다고 그러죠. 그러던 차에 바로 어제 그분의 아드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고통을 겪고 계신 아버님에 대해 쓰신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간지 종교부 부장에게 쓴 편지였는데 그 아드님의 말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께서 그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에서 조기 은퇴를 하신 이유가 매주 돌아오는 설교에 대한 중압감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설교를 십자가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설교 준비 아주 철저하셨으며 그 설교를 듣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번 온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설교 준비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이청준 선생님께서 창작은 천형이다 라고 말씀한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고단한 작업이 너무나 버거우셔서 아직 한창이시던 때에 조기 은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부으셨던 그 원로 목사님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설교 준비가 너무 버거워서 큰 교회의 담임 목사 자리에서 조기 은퇴를 하실 정도로 매 설교에 전력을 다하셨다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요즘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버겁고 힘이 듭니다.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아요. 목사 노릇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듭니다. 차라리 어디에 가서 육체적인 노동이라도 하면서 하루하루 끼니 걱정을 해가면서 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그만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그 원로 목사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당신의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느라 십자가 같은 고통을 통과하셨다고 하셨지만 저는 설교를 거듭할수록 과연 이 설교가 맞기는 맞는 건가라는 회의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나의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설교를 해도 되는 사람인가라는 자괴감만 늘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의 깊이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렇게 살기가 싫다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가 싫어요.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성경을 공부하는데 알면 알수록 그렇게 살기가 싫어요. 하루에 12시간 내내 그 생각만 합니다. 너무 불편해요. 십자가를 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가슴에 와닿는 게 아니라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원망이 제 속에서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냥 대충 착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께 상급 받읍시다 하고 회중들의 비위나 맞추면서 그냥저냥 살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솟아올라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가야 되는가? 여러분은 그동안 제가 잘 참고 있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가면 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클릭해서 듣고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 토론방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토론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설교를 갖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불편합니다. 정작 본인은 이게 맞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있는 게 저는 버겁고 불편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연구를 하면 그만큼 삶의 질이 변하고 성숙되어질 줄 알았는데 변하기는커녕 교묘하게 자신의 욕망과 죄된 속성을 감추는 실력만 늘어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자가 이 모양인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오죽할까라는 체념이 자꾸 앞서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에서는 너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설교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쳐 외치는 게 너무 위선적이지 않냐라는 부끄러운 지적의 소리가 계속 들려요. 저는 지금까지 설교자는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하라 하지 말아의 명령을 열심히 지켜보려 애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제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런 연극을 지속할 힘과 면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사랑하라, 섬겨라, 희생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외치면서 저는 그게 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없는 것으로 꽁꽁 몸을 숨기게 일쑤였고 수많은 하지 말라의 명령을 교회 앞에서 외치면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이 참 표독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억지로 강요하는 못된 영감 정도로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하는 저는 적어도 자신들보다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는 게 제가 더 견디기 힘들었어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남선녀를 속였다라고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분의 마음을 가슴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는 진리가 뭔지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 저에게 직접 대답해 줬거든요. 스님 진리가 뭡니까? 라고 제가 3000배 하고 올라가서 물어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나 임마 라고 대답했거든요.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을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선남선녀를 속이는 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리고 그분은 그러한 평가가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고통으로 와닿았다고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정말 솔직하신 분입니다. 무간지옥은 고통이 끝이 없는 지옥이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저의 심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 몇 개월간 저의 마음을 짓눌러 온 것이 이제 더 이상 그런 가증스런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그 나라는 우상의 위상을 위해서 설교까지도 이용해 먹는 그런 저의 실체를 제가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마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의 실체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저에게 드러나고 있는 이 마당에 설교자라는 타이틀이 제 어깨에 얹어있는 게 너무 버겁고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설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삶으로 체휼하고 있거든요. 이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 은혜의 필연성이 너무나 절실하게 체휼되어져서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라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속에 더러운 오물들을 계속해서 들키고 있는 사람이 회중들에게 바로 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하고 설교를 하는 게 쉬울 것 같으십니까? 너무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내 안의 것을 다 들켜버려서 아프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다 폭로하는 것이 아픕니다. 왜? 설교의 1차 수신자는 바로 저이기 때문에 제가 소리 지르는 대상은 바로 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시면서 바로 저 사람의 상태가 저렇구나라고 알아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게 아픕니다. 왜? 저는 여전히 저라는 인간을 다른 사람한테 들키는 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돼요.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는 못해줄 망정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야 되고 죽어갈 것이다 라고 그런 독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야 하는 게 아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삶을 살아가는 게 아파 죽겠는데 그들의 상처에 계속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 제가 너무 버겁습니다. 부담스러워요. 하기 싫습니다. 뭐 대단한 명예가 있고 뭐 대단한 돈벌이가 된다고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사명감은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거 저에게 없어요. 무슨 사명감이 있습니까? 저 같은 인간에게. 없어요. 자기 자신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이가 무슨 사명감이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의 말년이 그렇게 쓸쓸하고 외로웠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모든 이들이 다 그의 곁을 떠나갔는지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의아해했는데 거기서 그러잖아요. 디모데야 다 떠나갔다. 나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다 떠나갔다. 이 감옥이 너무 춥구나. 올 때 잠바 좀 갖다 줄래?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 같은 거였습니다. 설교자의 마지막이 이래야 된다면 저는 자신 없어요. 그리고 왜 그가 그의 사역 말년에까지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 명예롭지 못한 타이틀을 스스로 붙들고 갔었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라고 처절하게 외쳤던 그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들려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에를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3층 천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다오. 사망의 몸이 뭐예요? 내가 죽인 시체가 나에게 꽁꽁 묶여져 있는데 이게 지금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망의 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말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좀 여기서 누가 건져줘.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이 몸뚱아리 속에서. 게다가 온 세상이 그를 버렸습니다. 다 떠났다. 다 떠났다. 디모데야. 잠바 좀 갖다 다오. 그렇게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도구요, 그릇일 뿐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예수라는 분의 전적인 도움만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이 그 예수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그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자괴감 속에서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에 대한 숭배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으로 집요하죠. 더럽습니다. 집요한 죄성이죠. 그렇게 저는 도저히 불가능한 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졌어요. 저는 그런 죄가 저에게 인식이 될 때마다 정말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이걸 목을 매달아서 죽여버리고 싶어요. 벌을 주고 싶어요. 삶이 힘들어서, 공부하는 게 버거워서, 하루에 12시간씩 책 보는 게 지겨워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더럽고 추악함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지경까지 인식이 되어지는 그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죽여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한 자들이라고 선언해버려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은 가장 높은 상좌의 자리를 목표 지점으로 해서 일로 매진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예수를 믿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두령의 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잘 나와요. 여기서 바리새인들 나쁜 놈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나를 한번 넣어보시란 말이에요. 나.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폭로되는지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교회에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상좌라는 것은 높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상좌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좌, 즉 주인의 자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으려고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택하다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엑셀레곤토라는 단어는 선택하다는 뜻의 에클레고의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헬라어의 미완료는 과거에 계속되어졌던 일을 뜻하는 거야. 계속되어졌던 일. 초청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쉬지 않고 상좌 다툼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툼을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시고라고 번역이 된 에페코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바리새인들의 그 상좌 다툼의 경쟁을 자세하게 지켜보시면서 이 교훈의 비유를 던지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착한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 구제에 가장 힘을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사건이 터지자 그 사건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폭로가 되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들의 정체였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식사자리 배치는 U자형 테이블 중앙에 주인이 앉고 그 주인 자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상좌였어요. 저 끝이 말석입니다. 그 자리에 초청을 받은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 중에서는 다들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상좌에 앉으려고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그 율법 지킴의 그 행위가, 종교적인 열심이 결국 상좌에 앉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폭로당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게 종교 행위를 가지고도 자기의 영광과 인기와 만족을 챙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이 행하는 이 행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보다 자세하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실체를 폭로해버리세요. 23장 2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이건 신명기 6장의 쉐마를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자기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그 쉐마조차도.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인간들의 종교 행위의 실체예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사들의 율법 지킴의 행위들이 사실은 상좌에 앉아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자아 성취와 자아 확장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도 자기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기특한 율법 지킴의 행위를 높아지기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자기 높아지기에 빠져있는 자들은 반드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낮아진다라는 것은 끝이 없는 동굴, 무저갱으로의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율법 지키기나 종교 행위들마저도 자아 숭배의 도구로 쓰는 악당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낮아지는 삶을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동안 애써 선행도 하고 선교도 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했잖아요. 구제도 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높아지기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전혀 나에게 점수를 안 줬나요? 그런 일을 하는 내가 요만큼이라도 기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건 바리새인들의 행위와 똑같은 행위이고 그건 높아지기의 행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낮아지기의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높아지기의 삶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해야 우리는 낮아지기의 삶을 살 수 있냐고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로 가면 낮아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욕심부리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처럼 죄짓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죠. 나는 일에 두 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높아지기의 삶과 낮아지기의 삶의 표본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진짜 낮아지기의 삶을 사는 이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가 뭘 했어요?
뭘 했는데 주님은 그가 낮아지게 살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해버리시죠?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본인이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이런 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죄된 실체를 올바로 자각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자기를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걸 성화의 절정이라 그런 거예요. 뭐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하게 착한 일을 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오히려 그건 바리새인이 했어요. 너무 착하게 살았어. 토색, 욕심부리지도 않았고 불의, 불법, 간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기다가 종교행위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라고 율법에 적어놨더니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했네. 거기다가 11조를 꼬박꼬박 했대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이 착한 사람을 왜 높아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도 못하고 저는 이런 세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나쁜 놈을 낮아지기의 삶의 표본으로 제시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도를 이 땅에 바로 그거 배우고 오라고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 도와달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바로 이거 알고 오라고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개혁교회의 목표 지점이 바리새인의 삶과 가깝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삶과 가깝습니까? 토색, 불의, 간음, 불법 행하지 말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금식도 열심히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자. 이게 오늘날 개혁교회의 모토 아닙니까? 근데 큰일 났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높아지기의 삶이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속으로 아 그건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한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진심에서 우러나서 그런 거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금식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요? 여러분의 진심이 얼마만큼 지속이 되던가요? 그놈의 진심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지속력을 갖고 있어요? 지속되지 않는 걸 진심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진심이냐고요? 어떤 게 진심으로 행한 거예요, 우리가? 우린 다 높아지려고 쇼한 것입니다. 내 만족, 내 자랑, 내 인기 챙기기 위해서 우린 이 세상에서 연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알고 오라고 우리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 섬김의 행위를 손톱만큼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에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상좌 챙기기에만 집착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함을 합니까? 우리는 결국 나의 영광과 나의 가치만을 챙겨 가져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누구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외식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와 착한 행위 하는 걸 외식이라고 해요, 성경이.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아예 이름을 붙여버려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종교 행위를 했고 착한 일을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여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니넨 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요. 되지도 않는 걸 행한다고 죽어라고 이를 악물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면서 그걸 앉아있는 회중들에게 억지로 강요해왔다니까요. 계속해서. 왜 못하냐고 욕까지 하면서. 주님은 주님의 공생애 내내 반복해서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세요.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고 핵심이거든요. 죄는 다른 거 없어요. 인간들이 선악 갖다 먹고 선악 구조로 정의해놓은 그 죄, 그게 죄가 아니라 그건 사건화된 죄죠. 총체적 죄가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없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피조물이 있음의 흉내, 신의 흉내를 내는 걸 죄라고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가치 챙기기요 인본주의라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거기서 빠져나올 인간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간디나 슈바이처도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9절 보세요.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가복음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좌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인간의 자기 높이기와 자기 자리 굳히기의 행위는 무적행으로 낮아지는 행위임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높이기의 삶을 사는 모델이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때에 가장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 꼭 외식하는 자의 모델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들은 외양으로 볼 때 열심 있는 종교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처할 만큼 도덕적, 윤리적, 양심적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모든 바리새인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를 발톱의 때만큼도 못 쫓아간다니까요. 근데도 바리새인을 욕은 하면서 왜 그들이 욕을 먹어야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바로 그 바리새인인 걸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아지기의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낮아지기의 삶을 한번 살아서 하나님께 공로로 업적으로 드려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바로 마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잔치자리의 상좌 배정의 권한은 잔치집 주인이 갖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무리 상좌를 택하려고 싸우고 다투고 지랄을 떨어도 나중에 자리는 잔치집 주인이 다 정해줘 버려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 그 싸움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잘난 사람이야. 내가 멋진 사람이야.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그 짓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누가복음 14장 8절 보세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이거 읽으시고 또 아 그래 늘 낮아지고 말석에 앉자. 그러면 날 높여준다고 하시니까 말석에 앉자.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높아지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계속 들어보세요. 아무리 자기들 마음대로 상좌를 차지하고 앉아도 상좌에 앉을 사람은 이미 주인의 마음속에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선택, 예정, predestin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나라의 완료성. 그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와 율법 지킴의 행위는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 우상화 작업에 불과한 것이며 아무리 인간들이 그러한 자기들의 행위로 상좌 다툼을 벌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좌는 이미 결정이 되고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이므로 인간들의 자기 높아지기와 상좌 자리 쟁탈전은 하늘나라 상좌 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지켜보셨다고 그랬죠? 현재 진행형. 싸워봐. 그래 열심히 싸워봐. 아이고 지금은 제가 이겼네. 아이고 제가 지금 야 돌진에 들어온다. 태클 들어온다. 조심해라.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는데 결국 나중에는 다 내려와. 이 자리 너. 이 자리 너. 하나님이 주인이 정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들의 이 세상에서의 상좌자리 쟁탈전은 상좌자리 배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아, 이 세상의 실체, 아니 너희의 삶의 실체를 올바로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도 실은 자기 높아지기와 상좌 다툼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이 세상의 실체가 그러한 좀비들의 세상임을 올바로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우러러 하늘도 바라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기도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긍휼을 조금만 베풀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 옆에 달렸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강도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그 세리의 고백과 강도의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궁극에 해야 할 고백이란 말입니다. 난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요. 쟤보다는 낫죠? 그 사람이 낮아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진짜예요. 진심으로 그래요. 그걸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들켜버리는 거라니까요.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거 하신다 그랬단 말입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친다 그랬지. 언제 여러분을 예수처럼 바꾼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예수처럼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의를 덧입고 예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갚을 거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11절에서 이렇게 이 비유의 핵심을 짚어주세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치 우리 보고 낮아지기를 시도해보라고 요구하시는 듯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시도해봤어요. 수없이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낮아지셨어요? 결국 우리는 그 낮아짐의 시도조차 내 만족으로 챙겨갔잖아요. 야, 난 이렇게 잘 참고 있구나. 내 속이 썩어도 난 이렇게 잘 견뎌내고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용서가 있다니, 내 안에서 이런 사랑이 나온다니, 결국 잘난 척을 챙기는 거죠. 그게 낮아짐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의 낮아지기의 노력은 결국 자기 높아지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걸 감안할 때 주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을 받게 되는 자들은 낮아지는 삶으로 끌려가게 되고, 아, 나는 아니구나,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조차 없는 자구나 라는 그 낮아지는 자리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끝까지 자기만을 높이는 자로, 이 정도면 괜찮죠? 라고 자기만을 높이는 자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성령을 받고 자신들의 실체를 끊임없이 폭로당하게 되고 좀비로 가득 찬 세상의 실체를 올바로 볼 수 있게 돼요. 그때 눈이 띄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 좀비들의 세상이었구나. 언제든지 사회법, 도덕, 윤리만 없으면 내 목에 이를 꽂고 피를 뽑아 먹을 수 있는 인간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구나. 영의 눈으로 그거 보는 거라니까요. 그걸 자각하는 이들이 어떤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떠나야지. 여기서 떠나야지.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럼에도 자신의 삶이 그런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좀비들의 삶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아,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시도 살아있는 존재로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어떻게 그걸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내 삶이 좀비들의 삶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이 나만을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 볼 면목도 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로 내려가는 걸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내려가시는 거라니까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지금까지는 네가 네 신발 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밖에서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 끌고 갈 거야.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밑에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더욱 분명해져요. 본문 12절부터 기술이 되고 있는 잔치의 청함을 받아서 그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12절.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요걸 읽고 요걸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를 베풀고 그걸 보답을 받으면 내 상급으로 하나도 안 쌓이니까 나는 나에게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만 도와줄 거야. 왜? 복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이게 자기 높이기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초청된 자들의 신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잔치의 청함을 받게 되는 이들은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자구나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 자들이 초청된다는 거예요. 잔치에.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밑으로 이어지는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뒤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한 내러티브 속에서 읽어보면 이 내용이 뭔지 정확히 이해가 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비유인데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서라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똑같은 자들이 또 나와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 두 비유는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오히려 자리가 비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멍하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야 구원이 뭐야 멍하니 있는 자들에게 강권하여 그들을 붙들어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가 들어 있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갚을 수 없는 것을 공짜로 주는 걸 은혜라 그래요. 근데 그냥 뭐 그냥 울려주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요즘은 또 웃겨주면 은혜 받았다 그래. 그냥 내 마음 살살 이렇게 위로해줘서 내 눈에서 눈물 쏟아지게 만들어주면 은혜 받았다 그래. 무슨 은혜 그런 은혜가 다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은혜가 있다 그래요. 그럼 나이트클럽을 가세요. 개그 콘서트를 하나 빌려다 보시던가. 그거랑 별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이 비유는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한 비유예요. 이것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볼일을 핑계로 잔치집으로 향하지 않아요. 쉬운 말로 자기 볼일이 있는 사람은 그 볼일 때문에 남의 잔치에 안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시간 보내는 게 낭비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남을 축하해줘야 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praise 찬양.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사는 이들은 남의 잔치, 예수의 잔치에 가서 찬양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니들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잖아. 근데 나를 섬긴다고 지금 쇼하고 있지 않니? 이거 계속해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자기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볼 일 때문에 절대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찬양하거나 챙겨주는 곳에 가지 않아요. 그게 좀비들의 세상입니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 바빠서 남의 잔치에 축하하러 가는 일이 귀찮은 거예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율법 지킴과 종교 행위와 착한 일의 대가들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 지킴이나 선한 행위들이 전부 자기 일상 챙기기의 일환이었음이 또 한 번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니들의 일상, 바로 너 챙기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안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뭐냐면요. 자기 일상 챙기기, 무언가 자기를 초청한 주인에게 갚을 거리를 마련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율법 지키기와 종교 행위와 착한 일 등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잔치에 초청한 분에게 뭔가 갚을 거리를 마련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사실은 이 주인의 잔치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연결하여 그 내러티브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의 개혁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갚을 거리를 준비한다니까요. 그래놓고는 조금 더 유치한 놈들은 이 땅에서 그걸 또 복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예수를 믿습니까? 나만 믿어요. 내 것만 위해요. 21절을 보시면요.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건 고대시대 당시에 부정하고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들의 대표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여 그러한 갚을 거리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하여 잔치로 불러들이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왜? 나는 티끌이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되는구나. 성도는 이 땅에서 그거 배우고 가는 거라니까요. 오늘날 교회는 너무 뭔가를 너무 많이 해. 그리고 돈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들 너무 착해. 예수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 착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갚을 거리를 챙긴다라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아담의 행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보잘것없는 티끌이며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안에 계신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행위로 진심어린 착함과 진심어린 종교 행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너무 요원해요. 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8절로 가면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병행 구절인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보세요. 종들이 나갔어요.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자들은 갚을 거리를 마련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일상을 챙기던 자들이었고 그건 결국 나라는 우상을 챙기는 삶이었다는 게 이제 폭로됐어요. 그게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안 와요. 왜? 삶의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잔치에 안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초청을 받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로마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갚을 거리가 없는 자들이에요. 저는 자, 병신, 소경, 가난한 자인데 그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은 자들이 악한 자, 선한 자가 다 들어있다니까요. 선한 자만 골라와라가 아니라 말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와라.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내 자리 채워라.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의 인간들이 규정해놓은 선한 일, 착한 일을 몇 가지 더하고 덜하고가 우리의 천국 입성에 요만큼도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선한 거고 악한 것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게 악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 너무너무 근사해 보이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면 그 착한 일이 다 죄인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선하고 착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고 에덴에서 쫓아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별을 우리처럼 하게 됐으니까 쫓아버리자. 근데 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냔 말입니다. 성도라면서 우리가 죄인들은 율법과 제사와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무력함과 불가능함과 십자가의 필연성을 깨달아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줘봤더니 그 유대인들이 율법과 제사를 갖고 아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살아낼 수가 없기에 이 제사의 형태를 통과하여 무죄한 자격 있는 어떤 분이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신 드려져야 용서를 받는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되는 거구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다니까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고 착한 사람 돼서 내일 좀 도와달라고 우리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다. 그건 천사 하나가 다 할 수 있어요. 천사보다 귀한 내 백성,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내려보낸 거라니까요. 근데 전부 술 끊고 담배 끊으면 왔다야. 이게 그냥 신앙생활의 어떤 척도가 돼버렸어. 야, 너 어떻게 예수 믿고 아직 담배도 못 끊었어? 예수 믿고 아직 술도 못 끊었어? 여러분 차라리 그럴 거면요 술을 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술 하나도 못 끊는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로 내려가세요 차라리. 그 잘난 거 하나 끊고서 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는 날까지 모양과 형태가 다른 집착과 중독에 다 빠져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만 중독입니까? 우리는 더 더러운 중독에 다 빠져 있다니까요. 나의 위상을 높이고 나의 인기와 영광을 챙기기 위한 중독에 다 빠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 인간 세상에서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정해놓은 그 몇 가지만 죄로 규정해서 거기에 중독되면 나쁜 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악해요.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 남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폄화하고 폄훼시켜서 나의 위상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는 더 더러운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그거 감추기 위해 몇 가지 중독 집착을 지적하여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자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율법과 제사와 말씀을 가지고 인간들은 자신들의 만족과 가치와 영광을 챙겨요. 그게 오늘날 교회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난 인간들이 많아요. 예배당 안에. 나는 기도 많이 해요. 헌금 많이 해요. 착한 일 많이 해요. 봉사 많이 해요. 그게 여러분에게 자부심으로 와 있다면 여러분은 그걸로 지옥 갑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신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일상에만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갚을 거리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잔치에 초청을 받는 자들은 갚을 거리가 없는 자여야 한다고 하셨어요. 개판으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아, 나의 이런 훌륭한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조금도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착하게 사십시오. 허나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천국 가는구나. 그거 깨닫고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은 갚을 것이 없는 강권하여 초청을 받는 자라고 규정을 해버리세요. 그리고는 그들은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고대 시대 때 잔치는 항상 주인이 잔치집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예복을 하나씩 건네주게 되어 있어요. 주인이 만든 겁니다. 아니요, 저는 제 예복 따로 갖고 왔는데요. 그 사람은 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항상 주인이 준 예복만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예복 입지 않고 자기가 만든 더 훌륭한 옷 입고 아무리 훌륭한 옷 입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걸 쫓겨나요. 주인이 그러죠. 저놈 끌어내서 포박하여 끌어내서 영원토록 이를 갈게 하여라 그러잖아요. 지옥 보내란 뜻이에요. 기특하게 주인에게 패끼치지 않겠다고 자기 옷 갖고 왔는데 그놈은 끌어내라 그런다니까요. 예복 그거 안 입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예복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서 찾아봤잖아요. 그 예복 세마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가볼까요? 계시록 19장 7절. 감사해요. 자주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신부들이 초청을 받았는데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근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이 누구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저는 자, 병신, 가난한 자, 소경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이 있대요. 왜? 그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대요. 근데 그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그 세마포가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가 나와요. 계시록 7장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의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흰 세마포, 하얀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에 의해 깨끗하게 씻겨진 자들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을 이해하는 걸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행실을 하오리까?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바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다라는 것은 니들 뭐 대단한 일 해서 나에게 공로로 갚을 거리로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니들은 처절하게 너희들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구나. 이제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 저희는 너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꼭 들어야지. 그리로 내려가서 오면 되는 거야. 그게 나를 믿는 거야. 그게 옳은 행실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다. 그런데 다른 행실 갖고 와서 이거 옳죠? 선하죠? 깨끗하죠? 라고 하는 놈은 그 행위로 지옥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잖아. 바로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게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는 행한 게 없기 때문에 내 행위는 예수의 행위로 덧칠해 덧입혀진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천국 가는 거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봉사 많이 하고 사회개혁에 힘쓰고 구제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는 그 깨끗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들을 짓밟습니다. 예수의 은혜만 붙들고 예수의 긍휼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이들이 오히려 그를 밟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두 증인 나오죠. 그 두 증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마터, 순교자예요. 그 증인이 바벨론 길가에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증인이 죽는 곳을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어딥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교의 중심입니다. 그러면 두 증인이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죽는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교회에서 두 증인, 진짜 하나님의 순교자들은 거기서 죽어요. 갚을거리 열심히 챙기고 있는 그들에게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는 인본주의자들에게는 너무 가치 없는 것이거든요. 왜 자존심 상하게 우리가 그렇게 은혜만을 의지해야 되냐고.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입니다. 교회에게 죽을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은 왜 죽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가라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초청받은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주의. 오늘날 교회는 마치 자기 제사를 지키기 위해 무죄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인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 같아요. 열심히는 드려요. 최선을 다해서 드려요. 그런데 내 제사 챙겨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무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죄한 어떤 일을 죽여버려서라도 내 제사를 챙기는 거예요. 왜 내 제사를 폄하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제사와 율법 지킴을 지키기 위해 하벨, 아벨로 오신 예수를 때려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벨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만 듣는 게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복음만을 꼭 붙들고 있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 자들에게 맞아 죽을 것입니다.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에요. 유대주의의 중심.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위상에 조금이라도 흠이 되는 게 있으면 그 대상이 하나님일지라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악한 심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속을 뒤집어 보면 항상 나라는 자아가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러면서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잘난 척, 잘난 척, 잘난 척으로 점철된 인생을 사는 그런 자들. 그래서 설교를 해도 자기 자랑이고 칼럼을 써도 온통 자기 자랑 투성이인 그런 자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가 있었던 수백 편의 칼럼을 다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교활한 자기 확장, 자기 성취가 저에게는 들켜지거든요. 누가 책을 내자고 연락이 와서 쭉 읽어보다가 토할 것 같아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닌 것처럼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심지어 자기 비하로 근사하게 포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더 교활한 자아 숭배요, 자기 확장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들키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스스로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도 상좌 자리 쟁탈전에서의 그 자기 승리를 위해서만 살아요. 상좌 자리 쟁탈전에 자기 승리를 위해서만 살아요. 예전에 제 후배 김장훈이라는 후배가 얘기해 준 건데, 어디 공연을 갔는데 축구 경기를 하러 갔대나 봐요. 그랬더니 보통 재미로 하지만 선수들이 모여서 손을 딱 얹고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러잖아요. 그 지방 사람들은 하나 둘 셋 그러더니 조사불세 그러더래요. 사투리인가 보죠. 조사버리겠다는 것이죠. 어? 나 죽여버리겠다는 건 이네. 근데 이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그 의미를 간파한 사람들이 다시 모여. 우리는 화이팅 했는데 다시 모여 그러더니 뽀사불세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취미가 어디 있습니까? 재미가 뭐예요? 다 그냥 내 상좌 자리 챙기기의 전쟁일 뿐이에요. 월드컵 그 안에 나 집어넣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말든 조사버려서라도 내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걸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사하게 쇼하고 연극하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불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꼭 붙드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조금씩 조금씩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근사한 자로 만들어내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신으로, 저는 자로, 소경으로, 가난한 자로 죽이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갚을 게 없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십자가로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로 가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열심히 전도하잖아 순교해야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창조는 욕망하는 인간을 죽이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로 살리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내놓고 죽어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내 영광 챙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으면서 지옥 가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는 반드시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살려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일이 너희 삶에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사역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을 잃어야 산대요.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살려달라 그러세요? 죽여서 영생 주시겠다는데 왜 살려달라 그러세요? 그 잔치에 관심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비유가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욕망하는 인간의 움직임은 항상 육신, 이 몸의 안식을 향해 작동해요. 왜? 이유는 인간의 육신이, 그 옛자아가 욕망하는 인간의 삶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욕망하는 인간의 삶의 근거는 바로 나예요. 내 육신, 내 자아.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아닌데요, 전 제 자식 위해 사는데 그 자식이 나잖아요. 그 욕망하는 인간들은 전부 육, 자기 몸을 삶의 근거로 하여 살아요. 만약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것은 현재 자신의 몸의 현실성이 그 편함의 장 속에 속해 있는 것일 뿐이에요. 세상이 저주스럽게 보인다면 그것은 현재 자신의 몸, 이 육이 괴롭힘 당하는 장에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결국 욕망하는 인간에게 그 주변 환경, 이 세상의 가치는 자신의 몸이 겪는 안식 여부에 달려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랑한다니까요. 나를 사랑한다니까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저는 너무 기쁜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기에 진짜 무슨 사건이 하나만 딱 떨어져 보세요. 그때도 진짜 그 마음이 지속되는가? 아니잖아요. 금방 원망 튀어나오잖아요. 몸의 안식을 향한 그 욕망하는 인간의 그 탈주선은 비거룩의 장에서만이 아니라 거룩의 장까지 파고들어요. 그 집요한 죄성은. 그러므로 욕망하는 인간에겐 거룩의 장인 교회조차도 자신의 몸을 위한 도구로 전락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해주기를 원해요. 교회가. 그리고 멤버들이.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교회란 욕망하는 인간의 그 몸의 안식을 도와주는 욕망의 각축장이 될 잠재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바로 그 욕망하는 인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그렇게 변질될 가능성을 품고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그래요. 가능성이 아니라. 교인들은 자신의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교 행사에 열심을 내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목사는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고 죽음의 구판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 잘 될 거야. 열심히 살자, 착하게 살자. 죽음의 구판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자기 높이기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를 높여주면 그 자리에 머뭅니다. 목사가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요. 이 머리들이 다 나의 세력이 되기 때문에 이거 놓치기 싫어서 반드시 앉아있는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나의 죄를 폭로시키고 나를 마치 일주일 내내 쫓아다녔던 그러한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리셔야 돼요. 내가 감춰둔 걸 어떻게 알았지? 아프다. 그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 자리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렇게 자기의 가치나 영광을 챙겨가는 자리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의 삶을 십자가로, 십자가를 향하여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성도는 자기의 뜻대로 살던 내 역사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십자가의 길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아 살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 병신으로 저는 자로 소경으로 살다가 가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약하디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게 두들겨 맞으시다가 결국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작극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니까. 왜? 내 백성들아 배우고 오라고. 배우고 오라고. 자신들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 무죄한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이 세상의 가인들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오라고.
오늘날도 그 십자가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예루살렘에서 두 중인이 못 박혔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가인들의 실체가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인의 실체도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은 심플해요.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없음의 자리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살다 가시면 돼요. 세상은 이런 거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세상에게 이렇게 맞아 죽어야 되는 거군요. 이거 그냥 도구로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뭘 돕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도구로 쓰여지는 자들에게 착하게 살아, 너는 겸손하게 살아, 온유하게 살아,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니까 그렇게 살았어도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자랑 없는 거고, 너는 강도처럼 살다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까지 넘는가를 보여주고 와라, 살다 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도구예요.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를 위해 사는 자들이지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서 그런 유치한 기독교가 나왔어요 도대체가? 골로새서 1장 15절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 누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함부로 그분을 불러내려서 심부름시키고 그러세요? 굶으면서 심부름시켜? 천일재단 싸우면서 심부름시켜?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 종으로 부려먹으라고. 주님이라면서요. 그분이 주님이란 말입니다. 주인이 살고 오라고 하는 그 삶을 그냥 살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밤낮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요. 아니요,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나도? 이거죠? 나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요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사실은요?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자각하는 사람이 가나안 여인의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개라 그러셨습니다.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못 준다. 그때 그 가난한 이방 여인이 뭐라 그래요? 네, 주님, 저는 개 맞습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그 긍휼, 그거 조금만 저에게 주세요.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개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죽은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근데 이 개들이 겁대가리가 없어져갖고 주인을 막 시켜먹어. 응?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개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배려만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개입니다. 하나님이 소경으로, 저는 자로, 병신으로, 가난한 자로, 개로 낮추실 때 저는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원래 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 은혜, 그 긍휼, 저에게는 그게 필요합니다.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주세요. 이게 갚을 거 마련하지 못한 자들의 처절한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갚습니까? 우리의 그 잘난 착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뭘 그렇게 선해 보여요? 아닙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늘 찬송하죠?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왜 내 면류관을 내가 자꾸 챙기려고 그래요? 24장로가 면류관을 왜 챙겨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놓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면류관 내 거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 가지고 주님께 드리세요. 나 이만큼 갚을 거리 갖고 왔으니까 면류관 씌워주세요. 상 주세요. 이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없음의 자리로 낮추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낮추어지는 자가 높아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갈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에 가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존재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것만 보고 갈게요. 누가 보면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참새도 지키시고 돌보신다 그래요. 근데 머리털까지 세고 있는 너희는 어떻겠니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새, 그 귀한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다섯 마리씩 팔린대요. 마태복음에 가면 한 아사리온에 두 마리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두 아사리온에 다섯 마리면 한 마리 덤으로 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새라는 존재가 너무 값어치 없이 취급당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게다가 참새는 팔리면 어디로 가요? 안주거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왜 그렇게 덤으로 얹혀지는 인생처럼 그렇게 낮아져야 돼요? 내가 지킨단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에는 1만 달란트야. 이래야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지킨단다. 그래서 참새는 한 마리 덤으로 줘?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개의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소경의 자리로, 거지의 자리로, 병신의 자리로, 저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될 거야. 세상이 너희들을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죽일 거거든. 그때 너희는 덤으로 팔려가는 그런 참새처럼 너희들이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걔네들은 너희들의 목숨만 죽일 수 있을 뿐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도 죽이고 지옥까지 보낼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을 두려워해. 근데 그분이 널 지키고 있지 않니? 안심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참새는 그러한 하나님의 처사에 수긍하면서 두 아사리온에 다섯 마리씩 쳐줘도 항의하지 않고 그냥 팔려갑니다. 그게 참새예요. 인간만 절대 나는 그런 취급 못 받겠다고 그 위대한 참새를 안주접시에 올려놓고 잘근잘근 씹으며 쇠주 한 잔씩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참새처럼 못 살아.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포장마차 안주접시 위에 참새구이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정한 거예요. 참새는 하나님의 뜻에 수긍합니다. 모든 자연이 그래요. 맹수들도 배고프면 그냥 굶어 죽습니다. 맹수들이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나 오늘부터 육식 안 할래. 나 오늘부터 채식할래. 그런 사자 보셨어요? 코끼리가, 하마가, 난 이렇게 등치가 큰데 왜 풀만 먹어야 돼? 나 오늘부터 고기 먹을래. 안 돼요. 그렇게 풀 먹어야 할 소에게 육식 먹여서 광우병 생긴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데 우리 인간들만 싫대요. 아주 그 참새를 씹어 먹어버려요. 난 그렇게 못 살겠다는 것이죠. 참새처럼 살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덮어주세요. 정말 면목 없어요. 제가 그동안 착한 일 몇 개 한 것 같고 교회 봉사 몇 개 한 것 같고 선교 좀 다닌 것 같고 하나님 우러르며 그래도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우러를 수가 없네요. 그거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하늘 밥상 위에 부스러기 은혜의 부스러기 조금만 나눠주세요. 그 자리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위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 위로가 될 날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그냥 잘 살아 계세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여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이기려고 하다가 높아지기의 자리로 또 올라갑니다. 살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를 가지고